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 북조선 선교방송입니다. 벌써 5월이네요. 꽃샘추위에도 벚꽃은 피어났고 진달래며 개나리, 커다란 꽃망울을 자랑하는 순백의 목련도 도도한 기상을 뽐내며 피고 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도 우리는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여름을 준비하는 훈훈한 봄바람과 더불어 성령 강림 주일인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쪽에서 맞이하는 이 봄날은 화사하고 따뜻하기만 한데 내 고향 북녘의 봄날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과 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38선 분단의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금요일 시작을 알리며 이샘 인사드립니다. 자유의 소리 방송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녘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탈북동포들의 대북 선교 방송입니다. 자유의 소리 방송에서는 이곳 남조선에 와서 신학대학을 졸업한 탈북인 전도사들이 북조선 기독교 연맹에서 제작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순교자의 소리를 통해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 그분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남조선과는 달리 북조선은 김정일 정권의 종교 탄압 정책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검문과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 자유의 소리 방송은 하나님을 믿는 북한 주민들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알리며 북한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자유의 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럼 먼저 조선 기독교 연맹에서 출판한 성경 전서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북조선에서 출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울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판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절 하늘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아 들어라 내가 입을 열리라 내가 전해주는 말은 떨어지는 빗방울이요 나의 말은 이슬이 매슴과 같으며 소나기가 되어 풀밭을 적시고 가랑비가 되어 포송기에 내린다 그의 이름 여호와를 내가 부르면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고 가시는 길은 곧바르시다. 거짓이 없고 미쁘신 신이시라. 다만 올바르고 곱기만 하시다. 흠없이 나으신 자식들이 잘못되어 비뚤어지고 비꼬인 세대가 되었구나. 너희가 어찌 여호와께 이룰 수 있느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미련한 것들아. 그가 너희를 있게 하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들고 붙들어주신 분이 아니시냐. 아득한 옛날을 회상해 보아라. 선조 대대로 지나온 세월을 더듬어 보아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가르쳐 주리라.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일러주리라. 지존하신 이께서 만방의 땅을 나눠주시고 인류를 갈라 흩으실 때 신들의 수요만큼 경계를 그으시고 민족들을 내셨지만 야곱이 여호와의 목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가 차지한 유산이 되었다. 야곱을 만나신 것은 광야에서였다. 수산한 웃음소리만이 들려오는 빈 들판에서 만나 감싸 키워주시며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껴주셨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파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날아내려와 날개를 펼쳐 받아 올리고 그 둑지로 업어나르듯 여호와 홀로 그를 인도해 주실 때 어느 다른 신이 그와 함께 하였더냐. 산등성이를 타게 하여 주시며 밭에서 나는 오곡을 먹게 하여 주시고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이시며 돌뜸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마시게 해 주셨다. 엉긴 우유의 양요 거기에다 어린 수양의 살찐 고기를 먹게 해 주셨다. 바산의 특산물인 수양의 염소고기 거기에다 도실도실 염은 밀을 먹고 부글거리는 핏빛 포도즙을 마시게 해 주셨다. 그리하여 야곱은 배부르게 먹었고 요수르는 뚱뚱하게 살이 올랐다. 그러자 저를 지으신 신을 버리고 자기를 살려주신 반석을 우습게 여겼다. 다른 신을 섬겨 그의 질투를 사고 역겨운 짓을 하여 그의 속을 썩어들였다. 하나님 아닌 귀신,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신들, 너희 선조들이 섬긴 일 없는 새로 나타난 신들에게 재물을 잡아 바치고 너희를 낳은 반석을 버리고 너희를 낳느라 고생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호와께서 이 모양을 보고 속이 상하셔서 당신의 아들딸이건만 아니곱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내 얼굴을 보이지 않으리라. 그리고 결국 어찌 되는가 두고 버리라. 이 변덕이 죽 끓는 듯 하는 세대, 진실이란 턱끌만큼도 없는 자들아. 신 아닌 것을 모시어 내 질투심을 터뜨리고 허수아비를 섬겨 내 속을 썩여주었으니 나 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돌봐주어 그들로 하여금 질투를 하게 하고 무지한 민족을 돌봐주어 그들의 속을 썩여주리라. 나의 노여움에서 퉁겨 나오는 불꽃이 저 밑 황천에까지 타들어가며 땅을 그 소출제에 삼켜버리고 매부리까지 사르리라.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에게 있는 화살을 모두 쏘아 굶겨 죽이고 열병과 염병으로 쓰러지게 하리라. 짐승의 이빨에 씹어먹히고 땅으로 기는 뱀의 독에 죽게 하리라. 밖에서 한 식구가 칼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안에서 또한 몸소리 쳐지는 일을 당할 뿐 장정도 처녀도 젖먹이도 노인도 같은 꼴을 당하리라. 내가 그들을 이렇게 박살내어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리라. 마음먹었지만 원수들이 설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들이 못살게 구는 자들이 뭣도 모르고 저희의 주먹이 억센 것인지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으스대게 할 수는 없었다. 이 생각 없는 민족, 철없는 것들, 조금이라도 셈이 숙이로웠더라면 알아차렸을 터인데 이 생각 없는 민족, 철없는 것들, 조금이라도 셈이 슬기로웠더라면 알아차렸을 터인데 저희들이 장차 어찌 될는지 깨달았을 터인데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으셨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혼자서 천명을 몰아내고 둘이서 만명을 쫓아낼 수 있었으랴.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다르다는 것쯤은 우리의 원수들도 알 터이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달라온 것, 고모라 벌판에서 옮겨온 것이다. 포도알마다 독이 들어있어 쓰지 않은 송이가 없다. 그 포도주는 바다뱀의 독이요 독사의 무서운 독이다. 그렇다. 이것은 내가 숨겨둔 것, 봉에서 내 창고에 든 것이 아닌가. 보복하고 안가품할 그날까지, 그들이 비틀거름을 칠 그때까지 이제 그들이 망할 날이 오고야 말았다. 예정되었던 일이 닥쳐왔다. 당신의 백성이 매인 자이건 매이지 않은 자이건 모두들 맥이 부러진 것을 보시고 당신의 종들이 불쌍해져서 여호와께서는 당신 백성의 재판을 맡고 나서시어 선고하신다. 그들이 숨었던 반석, 그들의 신들은 어디 갔느냐. 그들이 바치는 재물의 기름기를 받아 먹고 제주로 바치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더니 이제 일어나 너희를 도와달라고 하여라. 너희를 숨겨주는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하여라. 이제 알아라. 내가 바로 그다. 나밖에는 신이 없다. 죽이는 것도 나요, 살리는 것도 나며, 찌르는 것도 나요, 고쳐주는 것도 나다. 내 손에 잡은 것을 빼낼 자 없다. 내가 손을 하늘로 들고 맹세한다. 내가 영혼이 살아있는 한 서슬이 퍼렇게 칼날을 세워 재판에 손을 대어 원수들에게 보복하리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안가품을 하리라. 내 화살은 피를 마셔 취하고 내 칼은 고기를 먹어 배부르리라. 천사자와 포로들의 피로 취하고 헝클어진 적의 머리로 배부르리라. 너희 만민들아, 그의 백성을 찬양하여라. 그가 당신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시리라. 당신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사는 땅을 깨끗하게 해주시리라. 모세는 눈의 아들 요수아와 함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노래를 한마디도 빼지 않고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나서 그들에게 일렀다. 너희는 내가 오늘 다짐해 두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어라. 이 법에 있는 한 조목 한 조목을 성심껏 지키라고 너희 후손에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빈말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을 따라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리라. 바로 같은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린 산맥을 타고 느보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산에서 죽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앞서간 계례에게로 돌아갔듯이 너 또한 앞서간 계례에게로 돌아가거라. 너는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샘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선 가운데 나를 배신하였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지 않았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저 땅을 건너다 볼 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삶의 지혜와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라디오 선국 예수님의 탄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인들이 출연과 제작을 맡았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극에 담아 탈북자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방송극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지금부터 제9화 향유를 부은 여인을 들으시겠습니다.
며칠 후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서 시몬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다. 부자였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조사하려는 사람들에게 협조를 부탁받아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었다.
이봐 시몬, 예수라는 자가 이곳으로 온다고 하네. 자네가 우리를 좀 도와줘야겠는데. 그럼 잘 듣게. 우리는 그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야. 자네가 예수란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우리도 거기에 참석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사람을 관찰할 수 있을 거야.
예수께서 도착하시자 이미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문을 환영했다.
나사렛이시오,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명성은 이미 우리 마을에도 자자합니다.
예수 만세!
그 마을에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가까이에는 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바로 나 같은 사람까지 감싸주신다는... 딱 한 번만이라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리새파 사람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여인은 가슴이 설레였다.
오늘 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계시겠구나. 어떻게 되든 나도 가봐야겠어.
시몬이 초대에 응하신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셔서 식사자리에 앉으셨다. 여인도 예수님을 따라 몰래 들어갔다. 초대받지 못한 채 집에 들어간 여인은 두려웠지만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뻤다. 가슴에는 그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향유병이 안겨있었다.
예수님이 손님들 가운데 계시네. 떨리지만 지금이 절호이기에 빨리 가서 그분의 발에 엎드려 입맞춰야 돼. 나를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어. 예수님만 날 받아주시면 돼.
여인은 예수님의 뒤쪽에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은 후 입을 맞추고 가져온 향유를 부었다. 이 광경을 본 집안의 사람들은 곧 술렁이기 시작했다.
대고, 저 창녀 아니가? 아니 어짜 대고 제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닦아? 그 주제, 나 참.
아, 저 예수라는 자가 정말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오, 맞아. 그리고 그녀의 뺨을 때리셨을 거야.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만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네.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집주인 시몬에게 말을 건네셨다.
시몬,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요.
네, 선생님. 말씀하시지요.
이런 비유가 있다네. 돈을 구워준 자가 자기에게 돈을 갚지 않은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이 빚을 진 상태였네. 자네는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감사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대답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이야기와 같은 일이다. 자네는 내게 관습에 따라 반시출물도 주지 않았고 손님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입을 맞췄다.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좁게 용서받은 사람은 좁게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그 여인을 바라보셨다.
내 딸아, 평안 가운데 가거라.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노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속으로 또 수군거렸다.
아이고 참나.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돼?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막달라인다고 부르는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지나 나인이란 마을로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묘지를 향하는 장례 행렬과 마주쳤다. 제자들은 행렬 중인 사람들에게 물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 마을에 가난한 가부가 하나 있는데 그 가부가 글쎄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대. 에휴, 가부가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여인을 향해 입을 여셨다.
여인아, 울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멈추어라.
예수님이 관 가까이 가시자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님은 관의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처녀나, 일어나거라.
그러자 관이 꿈틀거리더니 문을 열고 소년이 일어나 앉았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대고 봐. 죽었던 가부의 아들이 일어나고 있어.
글쎄 말이야, 아, 이런 일은 정말 난생 처음이야.
아, 여기가 어디죠?
과학으로는 달리가 깨어난 아들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니, 내 새끼. 아니,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살아나시오. 이게 꿈이여 생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두려움을 느꼈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위대한 새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기뻐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그 근방 지역에 두루 퍼져나갔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생애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방송극,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라디오 선국 예수님의 탄생은 다음 해에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은 미국의 대표적 선교단체인 순교자의 소리에서 번역 출판한 책 365일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교례선교회 이사장이며 새평양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엄명희 목사님이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70일. 고난은 죄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죄는 고난을 막을 수 없다. 1800년도에 발견된 복수의 순교자들이 이야기 책이 한쪽 구석에 어느 누군가의 손으로 써놓은 문구. 제71일. 로무니아 리처드 움브란트.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사도행전 4장 29절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리스 증이가 수감된 리처드 움브란트 목사에게 소리쳤다. 당신이 했던 기독교 활동과 당신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시오. 여기에다 당신이 교도소에서 어겼던 모든 규칙을 다 써내시오. 범브란트 목사는 조용히 앉아 자신이 감옥에서 어긴 규칙들을 모두 써내려갔다. 그가 그것을 다 적은 후 마지막 문구에 이렇게 썼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나는 그들을 이해하며 믿음 안에서 내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는 내 밑줄에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썼다. 구레크는 진술서를 읽었다. 진술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점점 그의 표정은 누그러졌다. 왜냐하면 원브란트 그 자신이 자신을 체포하고 고문했던 정부를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구레크는 그 진술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랑, 그가 말했다. 이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당신들 기독교의 계명 중 하나요? 원브란트 목사는 온화하게 대답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지 율법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물이 샘물에서부터 흘러나오듯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그 충만한 사랑이 새로운 성품과 함께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엄브란트 목사는 구레쿠 중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 여러 번 이야기했고 마침내 중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믿음을 선언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신이 미움받는 대상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또는 당신이 유별나게 외향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읽을 수 있도록 펼쳐진 책과도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에 따라 소리내어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망설일 때가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적대감을 주기 싫어서이다. 그러나 우리의 감옥한 증언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공포하는 것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가?
다음은 2부 방송입니다. 2부 방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이어 내 영혼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의 성경 공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장길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 두고 온 고향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의 소리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유의 소리방송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북한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기원드립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할렐루야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인사법입니다. 그들은 늘상 내일의 생활 속에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우리는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렐루야란 말의 의미는 할렐루가 찬양합시다 라는 의미이고 야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만날 때 서로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인사법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 만날 때마다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이 평화라는 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전쟁의 고통으로 인해서 늘 그들에게는 평화가 그리웠고 정말 싸움이 없는 화목한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사법이 평화였습니다. 샬롬. 오늘날의 할렐루야와 샬롬은 곧 하나님을 찬양합시다와 평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계 개신교계 안에서 하는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후부터 할렐루야와 샬롬을 자주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신하를 부를 때 쓰는 왕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는 두 쌍의 형제를 부르십니다. 먼저 형제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이고 다른 형제는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하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들이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갈릴리 호수, 곧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호수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큰 호수였는데 흔히 바다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해변가로 예수님이 오시어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택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은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부르심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이 세상 어두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곧 빛의 세계로 옮겨지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일반적 부르심 안에서도 또 다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바로 사명 성취감, 그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는 주의 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들 모두는 당시의 최하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인간들 곁으로 오셨던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의 정세, 곧 그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은 로마의 지배 속에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리들은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를 위해 또 그 황제를 위해 세금을 바쳤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약소 국가였습니다. 로마 국가에게 계속해서 부담되는 세금을 내야 되고 이스라엘의 최하층의 사람들은 그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고역을 다 치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지배국가로부터 받는 정말 억압과 고역, 이러한 모든 것들도 참기가 어렵고 정말 힘들 정도인데 이스라엘의 최하층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 자기들을 지도한다는 지도자들부터도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고 고역을 또 당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움직이면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자처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하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라는 파는 당시의 대제사장, 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이 두 계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최하층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또 하나의 올가미로 묶어놓았습니다. 이 올가미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 말씀을 백성들의 삶에 적용시킬 때,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몸이 아픈데 주일날에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하면 왜 주일날에 병원을 갔느냐, 곧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주일을 안식일이라 불렀는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 말씀하셨는데 왜 안식일에 병원을 갔느냐, 왜 의원을 찾아갔느냐 라고 그들은 정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일요일에도 아플 수 있고 또 평일에도 아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내가 아프겠다 하고 정해서 앓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람한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곧 그때 당시는 제사라고 불렀는데 제사를 드리는 안식일에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갔다고 이것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어기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당시의 안식일 법은 일요일이 되면 하루에 몇 메터를 걸어야 되고 그 이상을 더 벗어나면 죄가 되는 일이다. 일요일에는 또 아파도 병원 가지 말아야 되고 일요일에는 자기 짐승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물건을 실어 와도 안 되고 뭔가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일상의 삶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도까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안식일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제정한 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묶어놓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바른 뜻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하는 눈을 가려놓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최하층의 백성들은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글을 알겠습니까? 또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또 문명시대도 아니었으니까 문명자가 대단히 많은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당시에 이러한 최하층의 사람들 중에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생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현장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실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최하층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또 학식이 뛰어난 그러한 고위층의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맡기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억압받고 억눌리고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으로 사는 최하층의 사람들 또한 자기의 나라 지도자들부터도 핍박을 받는 불쌍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즉 소명을 받은 사람들라고 우리는 부르고 이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네 명의 형제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주님께 바로 순종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자기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매일매일 먹고 사는 우리의 생업, 곧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니 내 생업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거라. 곧 내가 시키는 일을 하여라. 내가 너를 어디 가라면 가고 내가 이것을 내가 하여야 한다 하면 내가 하고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실 때 과연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태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형제 또 요한의 형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런 방구도 없이 싫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가장 합당한 대꾸도 할 수 있지만은 그 대꾸 이런 방구도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생업,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낚는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고기를 낚는 사람, 곧 오늘까지는 자기의 생업을 위해 살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낚는 사람으로부터 곧 자기가 자기를 위한 생업만을 위하여서 종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사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할 사람, 그러한 사명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곧 복음의 전도자,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기아와 싸우며 삶을 유린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형편을 가장 먼저 아십니다. 지금 당장 구원 안 해준다고 악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자신은 전혀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또한 틀릴 것입니다. 성실하게 포기하지 말고 자기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정치가 속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지, 지식인 속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지, 또 군인 속에서 나올지 아니면 노동자 속에서 나올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의 삶은 눈물 없는 삶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북한 땅 곳곳에서 나타나 지금의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천국으로 변모시킬 날이 올 것임을 우리는 함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수 있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결심한 것,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 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심하고 마음먹은 것이 죄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며 악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품은 생각과 결심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되게 하시며 사람들한테 유익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남한과 북한이 더는 갈라져 반복하며 질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사랑하며 해방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애국심으로, 하나의 민족애로 살아갈 수 있는 배달민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그러한 세상이 이제는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시며 흑암을 거두고 광명을 주셔서 이 한반도가 세계 속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민족, 가장 아름다움이 있는 나라, 가장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배달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신 그 은혜처럼 앞으로도 세세만만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배달민족을 사랑하셔서 남북한 아울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민족,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나요? 이어서 내 영혼의 찬양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가운데 내 영혼의 찬양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예수 전도단에서 부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영혼의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내 영혼의 찬양은 청취자들의 신청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자유의 소리방송 홈페이지 www.fnkvof.com 게시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없이 의심하리요.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주제의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과 성경님에 대하여, 그리고 기도와 찬양,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생활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친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정삼각형으로 표현한다면 제일 위 꼭지점인 정점은 말씀일 것이고 아래쪽 두 꼭지점은 각각 봉사와 친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설교, 성경 공부, 전도 등 말씀과 관련된 생활은 언제나 교회 생활이 제일 위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있으면 그곳은 신학교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봉사가 교회 생활의 다른 꼭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봉사 생활만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자선단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 이 두 가지 면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오래 지속되거나 성숙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절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가 교회 생활이 나머지 한 꼭지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친교만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곳은 사교장이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친교란 말씀과 봉사 속에서의 친교이기에 이것을 성도의 거룩한 교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끼리의 만남,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절망이 그들의 삶 속에서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헌금입니다. 헌금은 강요한다고 해서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강요된 헌금은 헌금도 아닙니다. 헌금이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준표가 헌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릴 수 있지만 어떤 헌금이든 인간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한다면 헌금으로 인해 교만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헌금에서 십일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등 여러 부류의 헌금이 있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은밀한 헌신이요 기쁨이 되므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여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 돌리는 행위나 헌금 봉투에 이름을 써서 내는 행위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십일조 헌금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입니다. 감사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일 헌금 역시 좋은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헌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란 고백의 준표가 헌금이라면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쳐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 즉 내 수중에 남아있는 것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항상 바르고 옳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나의 삶 자체를 드린다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내게 그것을 맡기신 뜻을 잘 헤아려 바르게 살겠다는 고백의 승표가 헌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삶이 예배이듯이 헌금 중에 가장 귀하고 향기로운 헌금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대가 지금 마음껏 헌금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삶이란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함에 넣는 헌금은 때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나 삶의 헌금은 언제나 그 사람을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삶의 헌금보다 더 아름다운 헌금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우셨나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의 성경 공부는 계속됩니다. 끝으로 십계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몇천 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칠흑같은 어둠을 벗겨내고 북한 땅의 회복을 앞당기는 여러분의 방송 자유의 소리 방송은 매일 새벽 1시부터 단파 7520kHz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